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그런 그 토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성화, 성화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성화는 한마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 이걸 우리가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 그렇죠? 구원의 기쁨. 자, 근데 이게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올바르게 이제 그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뭐가 꼭 있어야 되냐? 구원에 대한 아주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 구원이 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고히 가져야 되세요. 마음속에.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정말 받아서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차야 이래야 구원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내가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자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가 왜 또 구원 관련된 또 설교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구나 하고 귀를 닫지 마시고 목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왜 목사가 또 오늘 갑자기 하루 이렇게 한 시간을 정해서 오늘 왜 구원 토픽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방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이 확신, 안전,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 이런 그 토픽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 다루면서 아주 간단간단한 그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글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 이제 실시간 방송이 이제 되고 있어요. 20명밖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는 우연히 들어와서 구원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연히 들어와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직접 기록한 그런 글이 아니고 지금부터 150년 전, 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1843년에 태어나서 1934년까지 약 90년 동안을 살았던 조지 커팅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자가 있습니다. 목사는 아닌데 많은 소책자들을 지었어요. 그분이 지은 그 소책책 중에 하나가 그 옆에 지금 나와있죠. 이름이, 영어 이름이 Safety, Certainty and Enjoy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구원을 붙이면은 구원의 안전보장,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 요렇게 된 책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40쪽 정도 되는 조그만 분량의 이런 그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갖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지은 이 책, 가장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책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이 책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확신 이게 56쪽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지식,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구원의 안전 이런 것들이 아주 요약이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이런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연락하셔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갖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든지 아니면 조지 커팅 하고 이렇게 저 위에 구글 검색에 가서 치시면은 그러면 이거 PDF 파일이 이제 뜰 겁니다. 그럼 내려받으셔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지은 구원의 기쁨과 확신, 이 책자가 44장인데 이걸 뭐 여러분에게 다 전달할 수는 없고,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방법, 구원의 안전보장,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 이러한 토픽들을 이렇게 간추려갖고, 그래서 이분이 제시하는 그 예화와 함께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책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런 그 소개의 글이 나옵니다. 인생은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라는 역에서 출발해서 현재를 거쳐 영원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타면 역이 있잖아요. 우리 제물포역에서 서울역까지 간다. 여기가 시작하는 역이고 서울역이 이제 종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그런 그 역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라는 역을 거쳐서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그런 종착역, 여길 향해 지금 달리고 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 여정이 나그네길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다음에 세 대열 중 한 대열에 속한 채 지금 종착역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대열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대열이에요. 두 번째 대열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확신, 그걸 한번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대열이 있어요. 세 번째 대열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대열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대열 중에 어느 대열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걸려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참으로 슬픈 일이고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인간 모두를 향한 인간 모두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심각하게 중대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세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 늘 장기적으로 계획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살에 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간 다음에 뭐 대학원도 가고 외국 유학도 간다 그러고 뭐 영어도 공부한다. 다 뭐 하는 거예요?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열심히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앞에 놓여 있는 그렇게 하고 살아봐야 얼마나 사는 거예요? 80, 90을 사는데 앞으로 우리 앞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한대의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대 시간.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무한대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아요. 이것이 엄청나게 큰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이 심판에 대해 무지한 가운데 또 어떤 경우는 심판을 무시하면서 저 큰 구렁 저편에 넘어 있는 그 지옥에서 그렇죠 발버둥 치게 될 이와 같은 그 불행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짧은 요 인생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와 같은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강을 잃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혼을 잃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는 영원한 불행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 세상 모든 걸 다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지 커팅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모두에게 세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식, 그 다음에 구원의 안전보장,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맨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될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성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얼핏 이렇게 들어보면 오유 구원의 방법, 지식, 안전, 확신, 기쁨 이거 다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단어들은 다 다른 단어예요. 일단 단어도 다르고 이것들이 내리고 있는 정의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저 안에 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과 함께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3장은 출애굽기 12장 다음에 나오는 게 13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사건이 발생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시고 피가 없는 그런 집은 들어가서 그 짐승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사람의 마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발생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걸 통해서 파라오가 기권하고 다 나가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12장에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3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유월절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된다.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과 함께 너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제 여기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정착하고 살거든.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서 나온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해서 주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거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수컷은 주의 것이 된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마다들 아니면 첫 번째 그 첫 새끼는 주님의 것이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 대속을 해야 된다. 나귀가 수컷으로 첫 새끼를 딱 낳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이걸 위해서 대신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요. 나온 이 첫 새끼의 목을 꺾어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해야 된다. 그래서 대속하는 것 같은 돈을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3500년 전쯤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는 제사장이 지금 이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앞에 가난한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이 제사장 앞에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지금 주제는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저 어린 나귀. 지금 어미 나귀가 새끼를 낳는데, 근데 지금 첫 새끼예요. 근데 마침 수컷인 거예요. 수컷.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저걸 살려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대신 속죄 희생물을 드려야만 저 지금 나귀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제사장님, 제가 좀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저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까? 이 약하고 어린 게 제 나귀의 이제 첫 새끼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저도 이걸 꼭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제가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습니다.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살 수 없는데 이 나귀는 지켜야 되겠고 이 나귀가 이제 크고 그래야 우리 집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먹고 살 수가 있으니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지금 구할 수가 없고 나귀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가진 것이라고 이 나귀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죽지 않도록 이번 한 번만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제사장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딱 잘라 거절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예, 제가 사정은 딱한 걸 제가 알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저 같으면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제가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이 나귀 새끼를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 이제 다 틀렸군요. 마지막 한 가지 희망 제사장이 좀 용서해 주면은 어떻게 좀 될까 했는데 이것도 다 안 되는군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딱한 사정을 듣고 있던 그의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보겠네. 언덕 넘어 우리 집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아주 말을 잘 들어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그렇지만 자네 사정이 이렇게 딱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 어린 양을 자네를 위해서 가져다 주겠네. 이렇게 하고는 여기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마침내 나귀 새끼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어린 양.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신 속죄를 하라고 하니까 저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갖다 뿌리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는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이 유대인들에게 매해 매일같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린 양을 갖고 오니까 그때야 이제 제사장이 얼굴에 이제 웃음을 띠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이제 평안히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제 목을 꺾어서 죽이지 않아도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 저는 저 나귀 새끼를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죽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귀 새끼를 갖고 가라고 얼굴에 이제 웃음을 지으면서 제사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을 주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 때문에 목을 반드시 꺾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꺾으셔야만 돼요. 왜 그러냐? 공의롭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그런 심판의 결과예요. 이 같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그의 친구가 예비해 주었던 어린 양같이 대신 속죄 희생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대신 속죄가 되며 저와 여러분의 목이 꺾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예비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내려다보시고 자신이 직접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갔으면 보라 그랬는데 우리가 비홀드 이렇게 돼 비홀드라고 하는 단어 보라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어는 보라가 앞에 나가면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피를 흘리고 죽으실 수 있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나귀 새끼를 구속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갈보리 십자가로 끌려가셔서 거기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제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셨지만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 같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완전한 희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번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냐?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한 번 영원한 희생 예물이 되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와 같은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 같은 불의한 자를 위해 대신 속죄를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사실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한번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다 허사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 하나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 저는 제가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받을 심판은 이미 다 받으셨다는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게 될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번에는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니 뭐 형제님, 이렇게 그 이야기 하면은 저는 저의 행실이나 능력 또는 율법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공로 오직 그거 하나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장담하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푹 꼬꾸라져서 밑으로 들어가갖고 그래서 그냥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정말 또 내가 구원받았나 또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일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생합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이 지금 내리치고 있는데 배가 그냥 막 출렁출렁 하는데 여러분 닻이 있으면 닻을 밑으로 딱 내려가고 배를 딱 고정을 하면 아무리 폭풍이 와도 배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지 못한 채 파도에 따라 출렁이는 배와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제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느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 받지 못한 것 같고 이게 그냥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때 이분이 무언가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있을 때 배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여기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잖아요. 정박해 있어도 이렇게 파도가 이거 오고 그러면은 그럼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정박하고 나서 꼭 뭐를 해요? 닻을 내린단 말이에요. 닻을 저 밑에 평평한데 이렇게 가고 닻을 딱 내려놔야 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닻이 배 안에 있어야 돼요? 배 밖에 있어야 돼요? 배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확신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내 바깥에 있어야만, 이 닻이 바깥에 있어야만 이 안전한 것처럼 구원의 확신도 내 밖에서 생겨야지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구원의 확신은. 내 기분 따라 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덕을 부리는 내 느낌, 감정, 기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닻이 밖에 내려져갖고 확고하게 이게 배를 잡아줘야 되는데 닻을 배 안에 집어넣고 그렇죠? 그 배 흔들린 대로 그냥 닻이 흔들리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 하루에 수백 번씩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오늘 그러고 내일 그러고 10년 그러고 20년 그러고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인가, 구원의 지식이 뭐고 구원의 안전이 뭐고 구원의 확신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이미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읽었습니다. 한번 가서 요한일서를 먼저 5장 12절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거 화면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같이 한번 따라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제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썼냐, 저 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느낌들을 준 것은, 이런 느낌들을 준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이게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걸 썼잖아요. 썼잖아요. 이거를 써서 기록으로 지금 남겨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느낌들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준 거예요. 기록된 말씀,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3500년 전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3500년 전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밤, 알겠죠? 예.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해서 그 일이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밤에 두 가정을 우리가 이제 방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정. 자, 첫 번째 가정은 방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지경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냐? 그 이유는 뭐냐? 그 집 마다들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다들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다들에게 가서 이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 집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멸시키는 그 천사가 우리 집을 이제 지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는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아버지도 불안해하고 어머니도 울고 있고 저도 사실 굉장히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 다행히 파멸시키는 그 천사가 우리 집을 그냥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그냥 새벽이 닥치면은 그때는 제가 안심을 살아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안전하다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불안하고 어머니도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 근데 저 옆집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장담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억측이지. 예,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저 일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그냥 불안한 가운데 지금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죽느냐 안 죽느냐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냥 불안한 가운데 예, 가슴 졸이면서 지금 내일 새벽이 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다들이 이야기하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인 다음에 우슬초, 그걸 피를 받아갖고 우슬초를 거기 담가갖고 해서 어떻게 해서 문에 상 인방과 기둥에 갖다 뿌리면은 파멸시키는 천사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갈 거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거 저희가 알고 있고 그대로 저희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진짜 안전한 방법이지 아닌지 아직도 확신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집이고 두 번째 집은 어떤 집이냐. 아, 거기 갔더니 그 집에는 사람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 뭐 엄마 아버지가 이제 잠도 자려고 그러고 뭐 아들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구운 고기를 먹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구운 고기를 지금 먹으면서 이제 내일이면 이 집들 떠난다고 하니까 오늘 즐거운 날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온 가족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옆집에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집은 모두가 다 기쁜 가운데 음식을 먹어가면서 내일은 이 집들 떠난다 그러고 환호를 지르고 있는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왜 이렇게 기쁘게 지내고 있느냐? 근심 걱정이 없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제 내리실 것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떠나라고 하면 그냥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집트 종살이에서 430년 동안 우리 조상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내일 떠나는 날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 마다들은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갖다 다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 아니 옆집 사람도 뿌렸다 그러는데요. 옆집 사람도. 아, 그런데 그 뿌리고 나서도 그 사람들은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를 뿌린 것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뿌린 것보다 더 큰 거. 그것은 뭐냐?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밖에서 그 피로 인해 만족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서 피를 보시면 만족하시고 기뻐할 거고 우리는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안전하게 기쁘게 거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에 이 사람들이 갖다 피를 뿌렸어요. 이 피가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그 흘린 피, 그게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제 지켜주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피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이 두 집 중에 어느 집 마다들이 더 안전할까요? 어느 집 마다들이 한 집 왜 마다들은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 옆집에 마다들 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평안히 있어요. 자, 그 다음날 이제 새벽이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다 지났어요. 예, 두 집의 마다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살아있어요. 한 집은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고 예, 한 집은 기뻐서 있는데도 다 살아있어요. 다 안전하게 지켜졌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든지, 예, 아니면은 기쁜 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예, 하나님의 그 파멸시키는 천사가 집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피를 보면 어떻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뿌린 그런 모든 집에 사는 마다들은 다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 안전한데 그 안전함을 누리는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죠. 한 사람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새벽에 오길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은 자야 되겠다 그러고 내일 아침이면 열심히 자둬야 내일 아침에 이 집들 떠날 거 아니냐 그러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어디서 그게 와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안전이 거기에서 오는 거고 확신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런 것이 없어서 부들부들 자꾸 떨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자꾸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 다음날 다르고 다 다른 게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에요.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 있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영혼에 닻이 돼서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뭐 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안전은 뭐가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주는 거고 맞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지옥불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옥불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다. 어때요? 예, 확신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고하게 믿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걸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뭐가 기쁘다, 구원받았구나 하고 어떤 일이 잘못돼서 뭐 슬프면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평생토록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지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내 마음속으로 나는 어떤 다른 논쟁도 논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걸 원치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저를 위해 죽으신 것, 그렇죠? 그것 하나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써서 마음속에 붙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구원의 확신은 안전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감정도 갖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갖다가 딱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요동치는 이와 같은 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저녁에 예, 당신이 이제 집에서 조용히 이제 쉬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아 글쎄 그 역장 역에 역 지키는 그 역장이 철도 사고로 이제 죽었다고 이제 예,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그 인근에 아주 사기꾼으로 소문이 자자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아 글쎄 저 옆에 예, 역장이 철도 사고로 죽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늘 거짓말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잘 보세요. 이걸 보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이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해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우리 속에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또 다른 이웃이 와서 아 글쎄 역장이 열차 사고가 나서 정말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은 조금 그래도 예, 그래도 조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말을 조금은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 내부의 믿음이나 감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에요? 됨됨이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고 났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와갖고 여보게 아 그 역장이 열차 사고 때문에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떻게 그렇구나 정말 안 됐구나 정말 에? 비참한 일이 생겼구나 우리 한번 가서 뭐 조문하러 가든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사건 봤어요 안 봤어요? 역장이 에, 철도 사고가 나서 열차 사고가 나서 죽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도 믿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절친한 친구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면 그 말을 그 사실을 보지도 않고 그 말을 저와 여러분 믿고 뭐라 그래요? 아 빨리 장례식장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게 바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현장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래?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을 직접 전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렇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보지 않아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누가 전해줬어요? 거짓을 모르는 하나님이 전달해 줬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실을 전달해 준 사람이 진실하면 믿게 되는 것처럼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맞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안전한 그런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형제님 아니면 목사님 제가 구원 받은 거 확신하고 예, 의심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위안이나 기쁨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예, 구원의 기쁨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구원의 기쁨 문제. 이거는 성화하고 지금까지 한 거는 구원받는 방법, 그렇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안전보장,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왜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가, 알겠죠? 요 문제, 요게 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다른 거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에 의해서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오직 그거 하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확신을 갖는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에 기쁨이 넘치냐 안 넘치냐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얼마나 자유롭게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허용을 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기쁨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육신이라고 하는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본성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옛 성품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악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 불리는 이 옛 성품은 어머니 무릎에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한테도 옛사람 그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 조그만 아이가 어떨 때 보면 아주 악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육체를 대적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대적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언행심사에 있어서 육신적인 모든 일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 이렇게 근심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대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는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어떨 때 근심해요? 내가 육신의 일을 자꾸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성령님이 내야 될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육신을 쫓아가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면 어떻게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자꾸 우리의 육신을 먹이고 그걸 자꾸 살려놓으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났다. 사도행전 9장 31절. 아, 성령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어때? 기쁘단 말이에요. 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하고 상관있는 거다. 이 성도들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마음속에 참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부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제어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일 하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세 번째, 구원받은 다음에 기쁨을 얼마나 많이 누리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구약성경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제 바세바를 이제 취하고 그리고선 이 모든 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이런 악한 일이 있잖아요. 악한 일. 얼마나 이 마음이 부드러운 다윗이 이런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편 51편이 그의 마음을 기록한 그런 시편이에요. 그 시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12절 가서 보니까 주의 구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했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심한 악한 죄라고 해도 이거 죄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구원을 잃어버린 일은 생기지 않아요. 뭐가 생겨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죠, 엄마 아빠하고 잘 지내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숨어 지내잖아요. 어디 있냐고 찾아다니면 그때 저 구석에서 나오잖아요. 나온 다음에 와서 이실직고를 하고 울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더 커갖고 나 아버지 엄마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집을 떠나 나가면은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그렇죠? 이거는 여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지만 뭐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제가. 교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다. 다윗이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뭐라고 기록해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한번 정말 성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내 행위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다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지 않으면 뭐가 사라져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러한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터가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 무궁토록 안전하다는 거, 이거를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인생 나그네길 이거 가는 동안에 세 가지 대열이 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열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고 기쁜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런 대열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예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결국은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른 채 영혼을 향해, 그 종착역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 대열 중에 어느 대열에 껴서 지금 인생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대열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대열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대열입니까? 첫 번째,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피를 흘리고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일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 방법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예, 생명이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그 삶은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제부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느끼고 안전보장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이런 느낌들을 준 게 아니라 이것들을 써서 말씀으로 남겨준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